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입니다. 오늘부터 7절부터 11절까지 6~7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을 제가 읽고 7절을 여러분들이 모두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심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다 같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안아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가장 무감각했던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깨우쳐 주셔서 그 은혜로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지식을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배우게 됩니다. 결국 그 지식 안에서 우리는 사람다워지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9편은 가장 애송되고 있는 시편의 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시편 19편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말씀의 효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마땅히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은 크게 세 토막으로 나뉘어지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영혼에 어떤 효능을 가져오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9편 7절 본문이 담겨 있는 7절부터 11절까지 사이에는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효능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짧은 성경 구절 속에서 오늘 말씀은 최소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효능이 일곱 가지나 된다고 가르쳐줍니다. 첫째는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이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우리를 밝게 하며 영혼으로 인도하고 사랑하게 하며 만족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곱 가지의 말씀의 위대한 효능에 대해서 우리들이 차례대로 매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된다고 성경이 묘사했는데 그 소성이 무슨 뜻이냐는 것이죠.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마시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돌아오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뉴 인터내셔널 버전을 비롯해서 여러 영어 성경이 이 단어를 reviving, revive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살아나게 하다 혹은 부흥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셔서 우리 영혼에게 어떤 상태를 주셨는데 어떤 이유로 이 상태에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에 영향을 주어서 원래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우리말로 소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뭔가 어색하기는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혼의 부흥이기도 하고 영혼의 재생이기도 합니다. 혹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혼의 소성 혹은 소생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영혼의 침체라고 하는 것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침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흙을 빚어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영혼을 창조하셔서 둘을 결합하게 하심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육체는 물질에 속하고 영혼은 영적인 세계에 속합니다. 둘은 육체와 영혼으로 결합되어 만나고 그래서 영혼은 열등한 기능으로는 먹고 마시고 자고 숨쉬는 배설하는 이런 기능을 하고 고등한 기능으로서는 사물을 인식하고 의미를 파악하고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원래 이런 아주 완전한 영혼을 가지고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불멸하는 인간의 몸으로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이 영혼과 육체의 아름다운 결합은 깨뜨려지게 되었고 육체에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죽음의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영혼에는 죽음이 들어왔죠. 사람들은 흔히 육체의 죽음이라는 개념을 영혼의 죽음에 그대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영혼은 육체처럼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몇십 년을 살고 나면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의 박동이 멎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상태로 들어가고 몇 시간 지나면서 우리의 육체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멸되어 사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신자의 영혼이든 불신자의 영혼이든 불멸합니다. 결코 육체와 같은 방식으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을 말하지만 그 죽음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육체는 죽어버리면 아무 행동도 못하지만 영혼은 죽었을 때 수많은 죽음의 행실들을 열매로 맺습니다. 그러면 영혼의 죽음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영혼은 그 전원 없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전자제품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참 영혼다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며 생명과 사랑의 충만함 속에서 영혼이 기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은 육체를 온전히 장악하는 주인이 될 수 있고 육체는 영혼의 영혼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인간은 온전한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를 거듭나게 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관계가 끊어지고 죽어 있었던 영혼인데 하나님이 그를 중생을 통해 살리시고 회심을 통해서 자신이 살아난 것을 의식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갖게 하셨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수립되어 그 하나님께로부터 영혼의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도록 만들어주신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영적인 생명의 정체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을 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그가 자기 안에 남아있는 죄와 잘 싸워서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극복하고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 새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신자 안에 하나님의 생명은 더욱 충만하게 되고 그 충만한 생명의 힘으로서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죄된 육체를 장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 안에서 그 신자는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인 생명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충만한 영적 생명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무기고이고 영적인 충전의 장소입니다. 가끔 기도회나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표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의 감상에 취해서 공동체 전체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기도 하죠.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금요 기도를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한 번 간절한 기도가 끝나면 한 사람씩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도만 시키면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는 일주일 내내 죄만 짓다 왔습니다. 우리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살 의욕도 없습니다. 나중에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 좀 기도 좀 시키지 마세요. 자기는 일주일 내내 죄만 짓다 왔지만 우리는 안 그런데. 자기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너무 분명하고 그 길을 알았으니까 이제 능력을 받으려고 왔는데 마치 이렇게 기도회로 모여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기도회에 와가지고 의욕과 용기가 생기기보다는 있었던 믿음도 반납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면 기도를 못하겠다 그래야지 그렇게 그 말하자면 패배로 가득 찬 그 의식을 가지고 마치 마귀에게 자기 인생을 반납하는 것처럼 그러한 패배 의식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겠어요? 이런 것들은 모두 영혼이 깊이 침체되어 있는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영혼이 침체될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신령한 것들에 대한 감각이 희미해지는 거죠. 회심과 함께 하나님은 불신자 때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실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죄, 하나님 사랑, 용서, 은혜, 영광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탁월한 감각을 갖게끔 만들어주셔요. 영혼의 침체가 오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이 아주 흐려지고 혹은 무뎌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아주 딱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감화를 받습니다. 영혼의 무뎌진 감각이 깨트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둡던 눈이 밝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 수 없어 패배의식으로 가득 찼던 그의 의지에 새로운 힘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교회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환락의 도시는 영적인 전쟁이 없습니다. 이미 거기서 마귀가 이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후방에서 아군이 총 쏘는 거 보셨어요? 최전선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편으로는 신자들을 공격해서 이런 영적인 침체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유혹하고 혹은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그를 불순종하게끔 이끕니다. 무지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말씀의 눈을 뜨지 못하도록 어두운 덮개로 그의 눈을 영적인 눈을 가리워 버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모였을 때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그들의 마음을 채워 침체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교회를 부패시키거나 영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박해와 핍박도 사용하지만 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사용해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침체의 상태에 있는 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침체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피해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침체 속에 있으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이곳 어두운 세상에 부름받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침체 속에서 비겁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울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우라가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영적으로 소생하고 새로운 생명을 다시 충만하게 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인간 같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성도답지 않은 삶을 살아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밟혀 사라지는 맛을 잃은 것 같은 소금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는 참으로 여러분들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깔보이거나 무시당할 수 없는 존재의 울림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침체에서 벗어나 다시 부흥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침체에 빠진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침체된 영혼으로부터 다시 영적인 활기와 생명력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죄인이고 쓰레기 같은 인간들인데도 그들 자신이 소중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의지하여 그분의 중보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소생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록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나 침체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들이 되었고 예전에는 정말 쓸모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요긴한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혼의 침체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은혜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침체된 영혼으로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애국심을 잃어버린 군인에게 최신 무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정치가에게 높은 권력, 그 손에 들려진 지휘봉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높은 지위와 그리고 많은 대접은 그 어떤 것도 그에게 애국심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침체된 영혼으로 우리가 그런 당신의 목적을 위해 살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그분의 이름의 높아짐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영혼이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침체된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행복한가? 라고 말입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행복하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는 신자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깊은 침체에 빠진 우리의 영혼을 다시 부흥하게 하실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무엇을 사용해서 우리의 침체된 영혼에 소생을 주실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적인 소송의 도구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모든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심지어는 인간의 관념 속에 존재하는 사고까지도 모두 원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오직 당신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도구가 왜 말씀으로 지정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직접 보아서 알 수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물질의 세계를 볼 적마다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때마다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 이외의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하여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 봉사하게 된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교수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그 학교가 대학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문교부에서 다른 조건들은 잘 갖추었기 때문에 대학으로 인가해 줄 텐데 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만한 크기의 운동장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신청하면 인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운동장을 만들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결정하기를 학교 뒤에 있는 산 하나를 드러내고 거기다 운동장을 만들겠대요. 산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태백산이나 무슨 그 백두산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동산이죠, 동산. 그래서 저는 그 동산 하나를 다 드러내서 운동장을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공사가 다 완공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산이 이렇게 있는 것에 윗부분을 잘라내서 그리고 축구장과 무슨 농구장 등 운동장이 들어가 운동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집어넣었어요. 그리 크지 않아요. 근데 깜짝 놀란 것은 산을 깎아서 그 운동장을 만드는데 그 당시 돈으로 30억이 들어갔대요. 멀리서 내려다 보니까 그것도 그런 게 그 우리가 보기에는 산 위를 살짝 잘라냈을 뿐인데 그 공사가 아주 오래 걸렸어요. 손톱보다도 더 작아 보이는 멀리서 보면 그렇게 조그만 트럭들이 수십 대가 줄을 이어서 그 산에서 깎아낸 흙을 어디론가 퍼 옮기고 있는데 아무리 퍼 날라도 산이 크기가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때 저는 시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는 시편의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그 산은 시온산을 가리키는 것이기는 하지만 왜 시인은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하고 노래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 시온에서 당신의 임재의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산을 볼 때마다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기 때문이죠. 예배당에 와서 겨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하신 만물들을 붙들고 그것이 규칙적으로 운행되게 하시는 것도 당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모든 학문이 가능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설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로고스가 원리가 되어 모든 자연계의 만물, 인간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규칙성들이 발견되고 그 현상 속에서 어떤 특정한 원칙들을 터득할 수 있으며 이것들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체계화함으로써 학문이 성립한다고 본 것이죠. 지난 주간에 과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는 엄청난 세계적인 발견이 보도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력파 발견이었습니다. 중력파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표할 때 가설로 세운 개념입니다. 즉, 모든 물질은 중력을 가지고 있고, 중력을 가지고 있는 질량의 크기는 중력을 가지고 있고, 그 중력은 공간을 휘게함으로써 사실상 시간과 공간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깊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이론이 바로 상대성 이론이었습니다. 뭐 이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상세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어려운 상대성 원리를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배 공간 전체에 아주 얇은 말랑말랑한 고무로 만든 막이 팽팽하게 펼쳐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게 우주의 공간입니다. 그 위에 쇠로 만든 동그란 물체를 올려놨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콩알만한 콩알만한 쇠 구슬을 만들어 그 말랑말랑한 고무막 위에 올려놓으면 고무가 약간 내려앉으면서 콩알 같은 쇠 구슬이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콩알만한 쇠 구슬이 있는 그 지점과 이쪽 끝에서의 거리는 뭐 숫자가 나오겠죠. 그것을 올려놓고 재도 거의 길이가 같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축구 공만한 쇳덩어리 구슬을 만들어서 그 막 위에 올려놓았다고 칩시다. 그 막은 뜯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혀 다른 일이 생기겠죠. 그 말랑말랑한 고무막 위에 축구 공만한 쇳덩어리가 올라갔으니까 굴러가다가 이렇게 밑으로 쭉 빠지는 주머니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될 거죠. 그러면 구슬이 있는 그 지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재면 A였다면 그 구슬을 올려놓고 재면 A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됐던 게 자루가 생겨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게 바로 중력파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중력이 이 공간을 굽게 만들어서 빛까지 휘게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빛에 의해 측정되므로 시간의 길이까지 공간이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그 중력파가 가설로만 상정되었는데 이번에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양쪽 블랙홀이 융합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파장이 검출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 중요파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그 기원을 끝까지 설명 못하지만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런 힘들로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을 장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세계의 만물들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운행하고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고 없는 것들을 창조하고 있는 것들을 붙드시는 원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에 대해서도 진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살아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꽉 붙들려 있을 때 그 충만한 생명과 능력을 아름다움을 유지하게끔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처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장악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주일은 세속의 정신으로 혼란스러워졌던 우리의 마음이 세탁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주일날 이 일을 해도 되냐 저 일을 해야 되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주일은 영혼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온전히 비어 우리 주님께 드리고 노동으로부터 일체의 쉼을 얻고 영적이고 신령한 일에 집중해서 자신의 영혼의 건강 상태를 말씀으로 점검하고 망가진 부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수리하고 다시금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가득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그 재충전의 날이 주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마음을 실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간절히 열렬히 기도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일주일 내내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제목이 없습니다. 열렬한 기도의 제목이 없는데 간절히 매달릴 이유가 없죠. 간절히 매달리지 않는데 능력이 주어질 리가 없죠. 패배는 이미 보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럼 너절한 삶을 살다가 회개하는 마음도 없이 예배 드리니 주님의 은혜가 있을 리가 없죠. 옆에서는 회심하고 주님을 만나도 자신의 마음속에는 찬바람이 돌 뿐입니다. 온갖 불만과 불평 그리고 미움의 말들이 가슴 속에서 쓰레기처럼 솟구칩니다. 그리고 또다시 죄 짓고 죽은 자처럼 인생을 살다가 무엇이든지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예배당에 나와서 출석도장 찍고 돌아옵니다. 그래도 주의를 지켰다는 양심을 달래며 돌아갑니다. 그런 신앙이 우리의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중 상당수가 하루에 30분도 성경을 읽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살았는데도 예배에 대해서 기대를 갖는다는 것은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잔재주를 의지하는 것이죠. 나는 음악과 조명의 도움을 받으면 30분 안에 여러분들을 울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들,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울음과 눈물, 기쁨과 환희, 즐거움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매일 조용히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루에 단 석장이라도 성경을 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더욱이 그 성경을 읽으며 마음에 감화를 받았던 사람, 그래서 자기도 예기치 못하게 그 성경에 얼굴을 묶고 눈물을 흘리며 열렬한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앞에는 말 한마디도 안 하던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는 입을 열고 수없이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능란한 말들이 거기에 생명이 있겠습니까?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을 그때에만 겨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자기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힘으로 고난도 이기고 역경도 견디고 아픔 속에서 성숙으로 나아가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연약한 우리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바이고 그래서 그들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인생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의 영혼의 닻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성경은 밥이라고 비유했고 경건서적은 반찬으로 비유했습니다. 밥맛이 없어도 반찬이 너무 맛있으면 수저를 들게 됩니다. 그리고 몇 번 반찬을 먹고 나면 밥 생각이 나고 밥이 맛있어서 먹다 보면 반찬에 손을 대게 되죠. 제가 목자로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예배 속에서 성경을 읽을 때나 묵상할 때나 경건서적을 읽을 때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 없이는 여러분들이 영혼의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침체 속에 오래 머무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성공하면 외식하는 생활이고 실패하면 배교에 가까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붙들려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그래서 결심하세요. 일주일 내내 간절히 주일의 예배를 받도록 하나님 내게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도 이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내십시오. 고요히 문을 닫고 홀로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며 혹은 음악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웅장한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권고한 영혼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곤고하고 힘든 인생을 산다고 말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얼마간 있지만 신앙 없이 영혼의 침체 속에서 번영과 형통의 길을 걸어갈 때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쁜 일이 일어나든 슬픈 일이 일어나든 우리를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울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거기로부터 충만한 영혼의 생명을 누리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마음으로 같이 말씀 생활을 게을리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게 해주심 고맙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가득 채우시옵소서. 죽어가는 심령에 다시 한번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채우시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저희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생명의 감화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의 침체를 면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3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